사무엘상 15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 433페이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은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은 늘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진토인 인간은 진심과 그 진심을 실제 삶에서 구현할 수준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서 늘 후회하며 또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은 뭔가 안 맞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에 불순종하죠. 물론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왕으로서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11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1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부분 사무엘상 15장 3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분명히 불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치 감정이 바뀌시는 분인 것처럼, 감정이 요동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방금 읽었던 민수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불변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사무엘상 15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가변성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순처럼 들리죠. 우리가 이 모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에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부터 올라가 볼게요. 사무엘상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다 읽지는 않겠고 8장 제목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써 있죠.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주변 다른 나라처럼 힘을 가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합니다. 힘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세우면 우리 역시 주변 다른 나라처럼 힘을 가지고 또 경제력을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즉 사무엘에게 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건데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좋다. 왕을 세우자. 세워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조건을 붙입니다. 단 주변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왕의 제도를 설명하시면서 왕이 세워지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되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사무엘을 통해서 알립니다.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십니다. 초대왕인 사울의 초반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9장 21절에 가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준수하고 상당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장 15절에 이르면 시쳇말로 오피셜이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추대됩니다. 11장 1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준수하고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추대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에 문제가 생기죠. 13장에 가면 13장 원래는 8절에서 14절을 다 봐야 되지만 13절과 14절만 보겠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인은 왕이지만 제사장이 아니죠. 그러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인가? 더 이상 사울에게 기회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사울에게 찾아와서 기회를 주시는데 사무엘상 15장 1절에 가면 사울의 첫 불순종 이후에 길갈을 떠난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재차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며 그 명령을 어긴 것이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버림받는 원인이 되는가? 이에 관한 설명은 제가 이전 설교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했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김으로써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폐위 선고를 받는데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시키고 또 다른 왕, 새로운 왕 다윗의 등극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재차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아까 봤던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35절 또 반복해서 말하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단 착오를 하거나 감정의 기복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에서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이 후회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운데,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전체 문맥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겉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후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구절에서는 후회하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구절에서는 마음 아파하다, 그리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변개함이라는 이 단어 역시 똑같은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한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민수기 다음에 있는 신명기 3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 구절에서 후회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중반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이 됐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후회하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왜 후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이 될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후회라는 표현을 굉장히 낯설게 느끼잖아요. 그렇게 낯설게 여기는 이유와 같은데 왜 그러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후회를 우리 사람의 후회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후회와 사람의 후회는 다릅니다. 먼저 사람의 후회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세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권위자라면 아랫사람을 어떤 지휘자로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세웠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 사람을 세운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리고 심하면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연약함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실수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연약함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죠. 보통 굉장히 냉철한 사람은 한번 실수했을 때 기회를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실수한 사람을 향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냉철한 사람처럼 실수한 사람을 향해서 에이 저 나쁜 놈, 내가 괜히 세웠군,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죠?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때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다시금 먼저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 안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마음 아파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후회에는 그러한 마음이 안 담겨 있죠. 물론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후회 안에는 사람의 후회와 달리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인데요 이 부분에 후회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어디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단어가 후회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을까요? 바로 6절에 나오는 한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새 번역이라고 해서 이건 역시 공인된 버전입니다. 보통 이제 메시지 성경 같은 성경은 사역이라고 하죠. 개인이 번역한 성경이라면 새 번역은 공적으로 번역한 공역인데 이 새 번역에서는 똑같이 후회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또 다른 공인된 번역인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 아파했다라고 이 한탄이라는 단어를 번역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한탄하고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연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안타깝게 인류에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 범죄한 그 에덴 동산 안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었죠?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생명나무를 천사 그룹과 칼로 보호하십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이들을 내쫓았을까? 우리가 쫓아내심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이 내어쫓으심 안에는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로 에덴을 떠나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은 문명의 발전을 이룹니다. 이런 죄악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개입이 되고 그 속에서 경건한 세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습니다. 자, 그 내용이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죠.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죄가 점점 증폭하는 속에서 세대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죄는 점점 증폭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런 이 가인의 후손들의 난폭함은 4장 23절에 아주 잘 나타나죠.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뻔뻔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도 나에게 복수하는 자에게 내가 무려 77배나 갚겠다라고 굉장히 난폭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중에서도 이러한 죄악상은 점점 증폭이 돼서 창세기 6장에 이르러 그 죄악상은 극에 달합니다. 6장 1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죄를 짓는 인간들이 점점 번성하는 중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남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장에 나오는 경건한 셋의 후손을 의미하고 사람의 아들들은 타락한 가인의 딸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 경건한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면서 그 경건한 셋의 후손마저도 가인의 후손처럼 타락하고 잔인해져 버린 거죠. 그나마 희망이었는데, 그나마 보루였는데 그 셋의 후손마저 가인의 후손을 닮아가고 그 희망에 끊기는 그런 순간이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가? 6장 3절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희망의 보루마저 끊겨지는 장면을 보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혹자는 노아 홍수대까지 120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창세기 7장의 연도를 맞춰보면 이 해석은 조금 애매하고요. 전통적으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해석에 따르면 120년이 되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줄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전까지 인간의 수명은 어떠했죠? 천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아담도 그렇고요. 노아도 그렇고 인간은 거의 천년 가까이 900세 이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900세 이상 살아가던 그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120세로 줄이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어찌 보면 너무한 게 아닌가? 인간이 정말 오랫도록 장수했는데 굉장히 짧게 수명을 줄여버린 거잖아요. 왜 그러했는가? 죄를 짓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인생에게 수명을 제한함으로써 타락의 속도를 늦추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을 줄였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주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타락의 속도를 늦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의 해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찌들어간 인류가 더는 회복 불가능해지자 타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수명을 줄이셨다. 앞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죠? 생명나무를 먹고 죄를 지은 채로 영생할까 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죠. 그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 또 창세기 6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에 가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피림은 누구인가? 땅을 폭력으로 채운 악마적 폭군의 후손들입니다. 죄의 아주 최절정을 보여주는 폭군들인 거죠. 이들이 세상 한가운데를 자리 잡았습니다. 인간 세상의 중심에서다. 폭군 세상의 중심에 서다. 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세상의 폭군이 중심을 잡고 점점 죄가 증폭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십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유명한 노아 홍수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노아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8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8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이제는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함으로 인해 이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6장 5절과 6절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8장에서는 마음이 악해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죄는 오히려 긍휼의 대상입니다. 8장 22절도 보겠습니다.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멸망시켰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는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그 주님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그 하나님이 똑같이 반응하시는 장면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전에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상당히 부럽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제2외국어를 배우느라 어려서부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고생하는데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하나의 언어이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됐겠죠. 사실 잘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직에서 소통이 잘 되면 그 조직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언어로 서로 잘 소통했는데 문제는 그 잘 소통됨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잘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흩으십니다. 하나의 언어를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의 흩으심을 저주라고 보는데 일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이자 심판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어 흩으심은 잘 생각해보면 멸하지 않고 언어만 흩어서 교만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한 하나님의 배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1장 5절에 가면 바벨탑을 쌓은 인간을 향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메신저를 보내지 않고 직접 내려오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막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시고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면서 친히 내려오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성소 유니온의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주적인 삶을 모색하는 시도에서 구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언어의 흐트심은 일면 저주일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직접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벨탑의 이 흩으심은 저주의 흩으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 그리고 인류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한 것, 그리고 언어를 흩으신 것, 이 모든 하나님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늘 변함없이 지독스럽게도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표자로 세워진 왕은 어느 정도 신실해야 했습니다. 본을 보여야 했지만 그 왕도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위시키시고 다윗을 준비하시죠. 단순히 일개 개인 사울이 못마땅해서 폐위시키거나 일개 개인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세운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사울의 폐위와 다윗의 등극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후회는 구원을 위한 후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파멸시키겠죠. 내쫓아버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 아파하시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창조, 그 이후에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버리셨나요? 아니요. 다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다시 리크리에이션, 다시 재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후회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후회는 미래적 개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은 한탄하심으로 인류를 완전히 끝장내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한편으로 본다면 심판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심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리크리에이션, 다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후회를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아파하실까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보고 늘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아파하심과 후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때로는 흩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흩으심은 결국은 우리를 향한 흩으심입니다. 고난 역시 저는 동일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저주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어떤 그런 결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구원의 일하심이 녹여져 있습니다. 아까 인류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고 성경이 기술하고요. 노아는 95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대충 평균치를 내면 915세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야곱은 147세, 그리고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세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온 그 120년이 맞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늘
오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나요? 장수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수명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저희 자녀 세대가 이제 노년층이 되면 인간의 수명은 100세를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장수를 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우리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께서는 120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회복 불가능한 우리의 타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장수하지 못함, 일찍 죽는 것은 결코 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역시 막연한 심판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에 노아의 홍수 그리고 수명의 제한과 같은 복처럼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죠. 우리 역시 그 현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역시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의도와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답답해하는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과 구원의 일하심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사실 저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관점을 바꾸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와 손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신실하지 못합니다. 죄를 즐거워합니다. 죄악한 가운데 늘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을 읽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